시편 113편의 제일 첫 단어가 혹시 이렇게 성경 말씀해 보면 이렇게 등장하죠. 할렐루야라고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여서 시편 113편을 할렐 시편이라고도 하고요. 특별히 이 시편, 시편이면서 시이면서 노래인 이 시편이 사용되었던 게 제일 때,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외치면서 명령하며 시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뜻에는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기에 다른 이유를 달지 않죠. 그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 1절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1절 말씀의 하반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해야 한다는 뜻이죠. 또한 2절 말씀해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단어가 이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는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즉 지금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죠. 또 3절에 보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에 대한 이 문장은 시간적인 개념 같지만 사실은 공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념입니다. 해가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뜨죠. 동쪽에서, 이쪽이 동쪽인지 모르겠지만, 네. 동쪽에서 뜬 해는 어디로 지죠? 서쪽으로 집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시편 113편은 찬양하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며 모인 군중들에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함께 찬송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찬양함은 영속성과 그리고 무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곳으로 초대하고 있는 이 1, 2, 3절의 말씀이죠. 그렇기에 찬양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하는 이유를 대자고 한다면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찬양의 이유를 그 뒤에 나오는 4절로 6절에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왜 찬양해야 하나? 찬양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찬양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의 삶에도 각자의 삶에 찬송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찬양을, 어떠한 찬송을 부르며 살아오셨습니까? 기쁠 때는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셨을 것이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런 마음에 담은 고백의 찬송들을 또한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찬양의 이유들을 오늘 시편에 있는 이 113편의 시인은 그 내용을 4절에서 6절의 이유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4절 말씀에서처럼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다. 그렇게 위대하시고 그렇게 영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찬송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핵심은 그 뒤에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5절 하반절부터 전반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 있던 많은 신들은 높은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군림하는 자들이었죠. 그 높은 곳에 군림하는 신들을 받들어 왕들조차도 군림하여 백성들 위에 서 있는 것, 그 백성들을 통치하여서 자기의 위상을 떨치는 것에 가장 큰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매력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매력이 있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여 계신 분이며 낮은 곳을 보시면서 그 인생들을 굽어 살펴 천지를 살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높은 곳에 있으면 밑에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밑에 보는 것이 아니 싫습니다. 왜냐하면 밑을 보면 내 인생이 처량해 보이거든요. 내 삶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서 낮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 높은 곳에만 계신 하나님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들을 향하여 고개와 시선과 방향을 돌리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에 해 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낮은 곳으로 내려오도록 오늘 찬양해 주시는 이야기합니다. 그 낮은 곳을 보시는 하나님을 7절에서 9절 내용에 더 구체적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하나님께서 왜 내려오신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곧 낮은 데에서 계신 하나님은 왜 이곳을 향해 오셨는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방향을 확장해서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낮은 데서 부르짖는 이들을 돕기 위해 높은 데서 내려다 보십니다. 그 시선, 그 방향성이 지극히 낮은 곳, 곧 먼지 속에 갇혀서 있는 가난한 자들, 거름더미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궁핍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늘 언제나 머물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을 들어 높이겠다,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친히 함께 하시는 구절이 7절에서 9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아니시겠는가? 라고 오늘 시인과 이 글을 적은 시인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그런 인생의 사람을 두 명을 먼저 성경 속에서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높이 드신 사람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꽤 많은 등장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한 사람씩 다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 인물들은 지위가 있어서 때로는 탁월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 훌륭한 점이 있어서 뽑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세상 가운데 벗어나 내몰려 있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버림받아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를 세워 일으켜 주셨죠. 그런 인물 중에 제가 한 명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인물이죠. 잠깐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바로라는 왕이 그 당시에 어린아이로 태어났던 모든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히브리인 중에 이 모세라는 사람을 그 어머니가 강물 나일강에 이렇게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 강에서 목욕하던 애굽의 공주가 그를 건져내어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서 그를 양자 삼아 왕자로 키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는 애굽 왕자로 자랍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왕자로 그 생활을 자랍니다. 40년이 흐른 뒤 그의 마음 한켠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노역으로 고생하고 노예로 잡혀있는, 어찌 보면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였음에도 노예로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을 향하여서 제지하고, 그러다 보니 그를 죽이게 됩니다. 감독하던 감독관을 죽이고 난 후에 사람들, 즉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아 그래, 이 왕자인 모세가 우리 민족이었지, 그래 우리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멈춰서 살지 않을 거야, 구원받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질 것 같았는데, 모세는 철저히 자기 민족한테도 외면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얘기하기를, 어제 네가 죽였던 그 감독관과 같이 우리도 죽일 것이 아니냐라고 자기 민족들한테도 등을 돌리는 외면을 당하게 되죠. 그는 그 외면 속에 정처 없이 광야로 쫓겨납니다. 미디안 광야로 간 그는 양을 치며 또다시 40년이란 세월을 보내게 되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먼지 더미 속에, 거름 더미 속에 놓인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40년의 인생 속에 양을 치며 자기의 존재와 방향도 잃어버린 인생 가운데에 80세가 된 이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삶의 방향도 잃은 이 한 사람에게 떨기나무 불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조금 젊었을 때, 모세가 왕자로 있었을 때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가 조금 더 힘이 가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 네가 왕자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네가 힘을 가졌으니 그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으면 우리의 생각에도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우리도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아니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 자기 자신조차도 취급할 수 없는 80세 노인이 된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그를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이끌어내 구원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이 모세는 찬송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제가 한 사람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사무엘서니까 사무엘이 등장할 것 같지만 성경의 인물 중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먼저 등장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남편이 있습니다. 엘가나이죠. 엘가나라는 남편에게는 한나라는 부인, 또 하나의 한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한나, 분인나라는 이 두 명의 부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웠는지 엘가나, 이 남편은 한나에게 더 사랑을 많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로 마음에 성이 안 찼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풍요의 관점으로 본다면, 자식을 낳아야 하는 입장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밀려난 사람,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녀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 옆에 있던 다른 부인인 분인나는 늘 언제나 그의 마음을 흔들고 그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브린나를 적수라고 말합니다. 또한 브린나가 한나를 신이 격분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뒤흔들어 놓습니다. 마음 편할 날 없이 이렇게 저렇게 한나는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답니다. 통곡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왜 저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라고 부르짖는 한 여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에 찾아와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호와께 구하였다. 하나님께 나와 울며 불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기도한 그 한 여인의 소리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관심을 갖고 그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의 인생에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소망을, 희망을 주셨던 것이죠. 그에게 아들 사무엘이 태어난 뒤 그녀는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찬송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2장 가운데 보면 7절에서 8절 내용만 따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여호와는 가난한데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3편의 7절, 8절 내용과 같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분,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분, 귀족들과 함께 세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9절 말씀에서처럼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여인을 어머니가 되게 하셔서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집에 들어앉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기에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겠는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밀려난 자들, 변두리로 밀려나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자들,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을 향해 있고 하나님은 그곳을 향하여서 친히 내려가 낮은 곳에 찾아가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높이시고 온전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길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매일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도통 삶은 나아지지 않는 형편 속에 오히려 절망 속에 삶을 놓고 싶은 그런 상황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에 내려가 찾아 일으켜 세우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꽤 많이 나름의 방황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대다수가 방황을 하죠. 네, 아닌가요? 네, 저만 방황했나요? 몇 주 전에 제가 오후에 이제 4인 4색으로 강의처럼 우리 저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 제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이 뜨진 않는데요. 네. 빨강 머리를 하고 지낸 2년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에게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후회되거나 그 시절이 너무 암울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고민했던 것들을 고민했었고 그 당시에 표출을 할 수 있는 방향은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거나 학교를 굉장히 늦게 가거나 뭐 그런 것들로 네, 참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렇지만 그 당시에 청소년이 경험할 만한 그렇게 경험 안 하는데 네, 제가 좀 오버해서 경험할 만한 것들을 경험했던 시기들이었습니다. 학교를 가기도 싫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문제, 가정 형편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나라는 그런 생각들도 고등학생이지만 어둡지 않게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등교는 늦게 하지만 꼭 귀에는 이어폰을 꼽고 찬송을 들었습니다. 찬양을 들으며 학교에 등교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찬양들을 들었었죠. 들었었는데 그 중에 박종호라는 찬양 사역자가 불렀던 찬송들을 꽤 많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됐던 찬송도 박종호 씨가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양 중에 보면 너를 사랑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시절 저를 붙들어 메워주었던 찬양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한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뜰 텐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PPT 화면도 가사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네. 찬양 가사가 잘 뜨는데. 네. 내 마음 속에 모든 상처와 방황의 기억 모두 떠나 외로움에 홀로 서 있을 때 그 어디서 다가와 너를 감싸는 너를 향해 울리는 사랑의 음성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홀로 헤맬 때 힘들 때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널 사랑해 아멘. 하나님께 박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삶이 너무 잘 풀려서 매일매일이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며 세상에서도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도 힘에 겨워 허덕이는데 벗어나려고 노력하는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속에 그 압박 속에 짓눌려서 초조하고 불안하며 두렵고 외로운 인생 속에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평가하고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이유는 교회에 오면 참 밝고 너무나 웃음으로 서로 인사하는 성도님들이잖아요. 평소의 삶에는 어떠한지 교회 와서는 참 웃음으로 맞이대하고 기쁨으로 서로 인사합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거나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하면 꼭 한두 가지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시곤 합니다. 누구에게는 한두 가지 문제쯤 있는 거야 라고 외면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 한두 가지 문제가 내 마음을 헤집어 놓고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면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갈 곳을 잃었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낮은 곳에 외로워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통회하는 눈물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끝끝내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와 아프고 찢기고 상한 그렇게 상처난 우리의 삶을 싸매고 고치고 온전케 하셔서 세상에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온전케 된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자고 부른 시편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저는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때로는 고단한 인생 속에서 지치고 오갈 곳 없는 내 마음의 텅 빈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셨음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그 손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순간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는가, 왜 내 인생의 깊이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일으켜 세워주시는가라고 말한다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달리신 십자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은 우리를 위하여 살려내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은혜, 그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뒤흔들고 내 마음이 낙심될 때에 찾아와 위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내 입술에 찬송을 주실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3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이 자리에 나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내가 걷는 그 길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우리를 걸음더미에서, 우리를 먼지더미에서 일으켜 세워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간도 또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며 주의 구원과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가 있는 낮은 곳으로 찾아와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홀로 된 시간 속에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삶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찬송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에 내몰리고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밀려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신 주님을 사랑을 찬송하며 함께 나아가는 양정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열방의 선교사님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